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안수집사 수련회에서 여러분하고 생각할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굵은 통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아주 큰 선을 오늘 저녁 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부할 수가 없는데 매우 모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분명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것이 대부분 신자들의 신앙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어느 문제에서 내가 모호함 때문에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맨 처음 가지는 기대 또는 현실적인 그 동기가 어떤 절망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답이 없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동기를 이런 실제적인 어떤 문제, 부닥친 벽 같은 데서 이제 통계를 내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경우는 좀 달랐는데 그 벽이 현실적인 뭐 예를 들면 병에 걸렸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현실이 아니라 좀 그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막연한 벽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벽. 그 막연한 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치 않은 인생을 확실치 않은 그 인생을 꼭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 커다란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문제와 조금 또 다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것 갖고 만족하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하시고도 이 문제에 대하여 훌륭한 답을 갖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분명한 설명이나 확인 같은 것들은 사실 전부 미루어진 채 막연하게 살아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병고침을 받고 만족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고 우리 대표적으로 삼박자 구원으로 대표되었던 우리 시대에 가장 설득력 있었던 주장이었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갖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모호함에서 구체적인 어떤 눈금을 혹은 목표를, 동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것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더 큰 질문.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다소 철학적인 냄새를 풍기는 질문이 됐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의 배후에 늘 붙어 있는 것인데, 한국교회가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것 때문에 병의 실체를 집어내는 일을 오히려 손해본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프다든가 어떤 난제에 부닥쳤을 때 인생이 뭐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하고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정리였을 텐데, 그 정리를 못하는 바람에 한국교회는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 증상과 특징들로 이렇게 파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항복, 기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든가 식기도를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는 것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도 하고 확인도 되는데, 이런 훨씬 본질적인 문제,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라는 큰 질문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보다 크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막막하고, 그것이 누구에게 설명을 요청받을 때만 막막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몇 가지 대표적인 신앙적인 실천을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속 시원하지는 않은, 이런 사실은 애매한 신앙의 이해를 낳았습니다. 이해라기를 그러기보다 그런 이해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제일 급한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갈증인데요. 영혼의 갈증에 무엇을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대부분 처음엔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도덕성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내 신앙이 만족치 못하다,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첫 번째 가장 크게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에 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고쳐지지 않는 도덕적 부족함, 도덕성의 결함, 크게 개인들에게 문제가 되어서 많이 발버둥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극약 처방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든가 어떤 세상에서 잠시 자신을 분리시켜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갖는 이런 일들이, 뭐 한국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사 속에 늘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을 도덕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난,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영혼의 답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것과 좀 다르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영혼의 갈증에 대하여 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걸 만나야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분이고 자비롭고 관용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대답에서 비켜가는 것은 전부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렵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면 그 관계가 꼭 도덕성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능률로 관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로 만나고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면 그야 뭐 그런 걸 따져야 되지만 한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맺어 그 교제를 하는 데에는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그 개인의 인간된 그 독립된 존재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들을 상상해 보시면 그게 제일 맞습니다. 누가 제일 가까운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가까운 친구는 도덕성과 유효성과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래 같이 있었던 친구가 제일 가까운 친구입니다. 서로 잘 아는 친구. 그 잘한다는 것 속에는 아까 얘기한 도덕성이나 능력이라는 잣대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다른 요소들에 의한 것입니다. 잘 안다. 그리고 오래 사귀었다. 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사실은 기준일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도덕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으려고 한다는 것 같이 멋없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쓸모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이 문제가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져야 하는 존재의 본질로부터 이탈된 것이 가지는 갈증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도덕성과는 아무 관계는 없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말 가운데 그런 거 있는데 미운 정이 든다. 이게 알잖아요. 아유, 저는 또 고집 부린다. 이게 알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여기 한 분 와 계시는데 서 씨라고 뭐 밝힐 필요는 없지만 오래도록 고집을 부리면서 속을 썩이고 쫓아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것만큼 친하다고요. 그런 역설을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왼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속 썩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리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불편합니다. 아내가 불편해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수라는 말을 쓰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외면하면 그만인데 부부는 그럴 수 없고 자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은 이게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해서는 안 되는 갈증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신앙의 내용을 더 충만히 가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이지 신앙의 조건은 아닙니다. 신앙을 성립시키는 근거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실 오늘 할 말을 다 했는데 이제 8시 반밖에 안 됐으니 어떡하죠? 이제부터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얼마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신자된 존재 아니 그걸 떠나서 세계관과 인생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로 이 문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결국 그래서 신앙이 은혜냐 책임이냐 하는 문제에 첫 번째로 걸려듭니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해도 해도 안 되던데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에서 은혜가 우선하느냐 책임이 우선하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것은 쌍방간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그것이 어떤 두 인격적 존재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관계가 지속되고 그 관계가 기쁜 이유들입니다. 그게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는 더 사랑하는 쪽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고 누가 그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러면 누가 더 오래 참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깨졌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것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그 모든 일에 우선하시고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두 인격적 존재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용서하고 어느 한쪽이 신실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반응을 하고 상대방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용서하심이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보자면 우리 인간 쪽에 문제만 남는데 그것이 내가 그러면 돌이키지 않으면 끝인가 라는 문제로 가지 말고 이 관계를 나를 위하여 내가 회복을 하는 것이 내 복이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하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십니다. 그럼 내가 안 돌이키면 어떡할 것이냐?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것은 두 인격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건 혼자 좋아해갖고는 두 존재의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는 고장난명이라고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어쨌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인가?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용서하심을 절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우리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유효성이나 도덕성을 동원할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에서 모호함을 느끼거나 막막함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깊이 안아주십시오. 곧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갖고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답이 안 나오는 것은 피상적인 해답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때 안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안아주시지만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컵으로 요구하시지 않고 한 번에 넘치는 컵이 아니라 강 같고 바다 같이 요구하셔서 더 많은 찾아옴과 기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채우시기 위하여 더 크게 요구하셔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 확인을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변함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내 책임이며 나에게 주어진 은혜며 특권이다를 깨닫지 못하면 그 확인을 마음의 평안에서 찾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에서 어떻게 찾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도덕성으로 평안해지는 겁니다. 희생을 한다든가 힘에 지나는 헌신을 함으로써 사실은 마취제를 먹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게 참 고약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이런 서두에 얘기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요구하고 있고 가장 사랑하며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독립된 인격을 대접하는 관계로서 변함없으시다. 문제는 내가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그럼 내가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나의 하나님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이 내 것인 그렇게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고 제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에 다 차지 않으시면 또 다음날 하시고 또 다음날 하시고 그렇게 쌓아가시면 어느 날 너무나 큰 하나님, 너무나 깊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심리적으로 확보하고 싶어서 그런 거의 그 뭐라 그래요? 자해성 헌신을 하는 거죠. 자해성 헌신을.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희생까지 각오했습니다로 자기 확인을 한다고요. 혼자 자기를 종교성과 도덕성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곁길로 빠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강의가 됐죠. 잠깐 한번 그 너무나 중요한 강의니까 제가 이 강의하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호성과 막막함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민하는 나, 고통스러워하는 나, 사랑받고 싶은 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확인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만나고 안기는 일은 우리가 할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 갔을 때 제일 크게 처음에 놀랬던 게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메이트들이나 교수와의 관계에서 배우고 같이 지내고 평범한 하루하루들을 자기 역할을 이렇게 감내하는 것으로 일단 자기 책임을 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어떤 기회에 호의와 혹은 자기의 도움을 베풀 수 있을 때 기꺼이 베풀어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를 확인받아요. 거기에 몸부림을 치지 않는데 한국 유학생들만 가면 서둘러서 교수에게 확인받고 미국 동료들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확인을 받아야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하긴 그랬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랬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확인을 받고 시작을 해야지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과장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무슨 후유증이 남는지 아십니까? 그다음부터 늘 까치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실력보다 더 크게 자기를 소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이 되게 살려니까, 한 학교에 오래 있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도덕성, 완벽한 종교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기다 덧칠을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을 하면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요구됩니다. 그것보다 더 크죠. 사랑이 더 크지, 도덕이 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도덕으로 사랑보다 큰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도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모독입니다. 도덕성은 사랑 속에 있는 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임과 은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책임이 생긴 겁니다. 어떤 책임? 인격의 요구와 사랑에 대하여 인격과 전인을 동원해야 되는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것은 아무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이 대꾸를 하십시오.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자로서의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다른 것으로 자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도덕성이나 유용성을 도입하면 그렇게 싸웁니다. 무슨 싸움이야? 서로 비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정체성이 결여되면 부정적인 정체성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정체성은 남의 흠을 잡음으로써 확인하게 하는 정체성으로 전락합니다. 그럼 교회가 재미없어집니다. 일을 잘했니 못했니 같은 거는 교회에서는 사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공동체이고 조직 그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형식상 조직이 있으면 관리와 능률이라는 것이 꼭 가장 중요한 당위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에 교회 문제를 논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생활을 즐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서 사실은 빗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즐기셔야 되는데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교회를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문제로서 확보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멋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가 교회를 유명하게 하거나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 생각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가지는 충만함의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쓸모가 없는데 넉넉한 자들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대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현실 하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크게 역사가 뭐냐, 세계가 뭐냐, 인간과 인생이 뭐냐라는 세계관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급급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문제들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라 감수하고 가야 되거나 혹은 오늘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이해를 성경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다뤘다면 지금의 문제는 그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현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현실성이 우리 지금 시대 한국교회에서는 뭐 사실은 교회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현실적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을 모두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거가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더 오래 살아야 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세상적 인생관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요구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순교를 요구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속성을 맞받아칠 실력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현실이고 그를 받아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현실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죠. 우리 처음에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뭘 배우느냐 하면 그것은 끝이 없다를 배웁니다. 병이 낫고 뭐 자식이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가고 그것으로 인생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에서 도덕성과 능력이 영혼의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이 현실적 유용성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라는 가치에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배웁니다. 고통스럽죠, 현실이. 우린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잘 안 주십니다. 답을 받은 사람들만 떠들어서 다 답받는 것 같으지 답을 못 받았는데 간증하러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다수입니다. 저도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 있었겠습니까? 또 목사인데 일반 신자는 해답을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도 목사는 응답을 받아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을 받지 못하는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살아온 시대에 있어서는 중요한 한국교회에서의 주장과 어쨌든 어긋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여러분, 현실에서 답이 얻어지는 것보다 답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쉽게 답을 얻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길까지 못 따라 들어오실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에 처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이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의 고난들, 현실의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기대보다 훨씬 크다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 더 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과 우리의 요구와 필요보다 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오늘의 세상적인 도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내가 욕심내는 것을 채워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라, 세상과 손잡자를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제 80평생 오늘 하루 이런 문제로 이렇게 좁혀보는 파편화된 여러 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디로 데려가시려는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울부짖고 그 다음에 체념하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 라는 일종의 자조와 그런 울분 속에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 체념하고 그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확실하지 않은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서 여러분이 반항하고 거부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체념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했다 다시 돌아오시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데 신자된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세상은 늘 와서 나를 붙잡아가는데 따라가 보면 순 엉터리인 겁니다. 나이 드는 복이죠. 나이 들면 배우죠.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배우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 배우죠. 명예, 자존심, 권력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우죠.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특징은 인간과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데 뭐 이런 그런 식의 절망감이 아닙니다. 죽음까지 뚫는, 죽음 넘어서 승리가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자이거나 말거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고 울부짖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자인 증거는 우리가 분노할 때조차도, 자기에 대해서 분노할 때조차도, 자폭할 때도 하나님 보라고 자폭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욥입니다.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그러면 하나님한테 직접 대들 수 없으니까 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꼭 그 말 하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누가 나 달랬어? 이거 한 번씩 들으시죠. 여러분, 그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낸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영혼에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린 자식을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사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우리 자리에 올 수 있는지 우리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끈을 놓을 수 없는 믿음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마 큰 소리를 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놓으면 우리는 비명도 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명은 개입해달라는 비명이거든요. 도와달라는 비명이지 이제는 하나님도 손을 놓습니다가 되면 비명도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이 갖는 그 실패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도 포기될 수 없는 신자된 가장 큰 안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인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답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어떤 때는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날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날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전능하심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오늘 하루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쯤 되면 다 이걸 깨달을까요? 주님 앞에 가면. 그러나 살아 생전에도 문득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여기에 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하여 우리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란 유용성이나 도덕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부유한 사람들의 집단인데 문제는 다 그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이 최고인 줄 꼭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을 빌미로 해서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떤 잣대로 통일시키자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나 유용성으로 통일하자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힘이 되고 쓸모 있기를 바라는 요구가 교회 안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복지재단도 아니고 구조대도 아니고 심지어 전도 캠프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사람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마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부인 것입니다. 신자 된 각 개인은 하나님이 그 대상 하나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대상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 한 영혼을 불러 무엇에 써먹거나 어떤 부분을 메꾸기 위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회는. 너무나 관심사와 강조가 다른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왜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다른 것으로는 공통 분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강조하듯이 도덕성으로라도 여러분의 공통분모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자로 가득 찬 곳이고 사랑을 알고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어서 부름을 받은 자는 다 천국 가고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격한 표현일까요? 하나님은요 못난 자를 들어서 일하시지 충분해서 들어 쓰는 예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 학식 많은 자 없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 쓰신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위에 기독교가 서 있지 않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위에 서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를 병신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본질과 내용을 삼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본질과 내용을 삼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신적 차원에 속한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부르신 기관입니다. 그것이 다 돼서 모이는 데가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뭘 하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여기 있는 대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갔었죠. 도덕성과 유용성이라는 게 너무 커서 이런 것, 온유, 겸손 같은 것은 무력한 자들의 변명의 덕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나 평화를 외치는 자들은 약자들만이 하는 소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그딴 소리 안 해. 평화니 인권이니 이건 약자들의 항변에 불과해. 변명에 불과해. 싸워서 이기란 말이야. 이거는 세속성이 가지는 도전이고 큰 위협입니다. 세상에 정의란 없다. 세상에 평화란 없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 안 가르친다니까요.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을 가지라 가르친다고요. 이게 어렵죠. 병신들 집단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와요. 교회가 25년이나 됐는데 한 거 뭐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목사님 설교만 혼자 잘하시면 답니까? 그거 들어오는 게 얼마나 센 건데요. 저하고 25년간 같이 신앙생활 하셔서 뭐 사업에 도움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나아지셨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무슨 유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붙어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영적인 진정한 본질을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도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어떤 학교 선생님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좀 더 이렇게 좀 관리와 이런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끼리 재밌게 살다가 그냥 우리 죽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무책임하신 말씀. 그 학교도 원래는 세운 목적이 뭐냐면 인성교육이 첫째 목표예요. 교육의 첫째 목표가 참다운 인성을 만들자는 거였는데 어디로 갔어요? 경쟁으로 가고 말았죠. 경쟁이 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학교에서 애들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보는 거죠. 공부 못하면 끝이죠.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냉정해져야죠.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교회도 그래야죠. 교회도 멋있어지는 거죠. 이상 어떻게 멋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다른 데 가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계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밖에 나가면 못하는 얘기.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재미있으셔야 됩니다. 누구 멋대가리 없는 얘기하거든 웃으십시오. 저런 사람도 남포교회에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밖에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지식층이요. 성공한 자들의 집단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학무식한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포교회 다닌다 그러면 깜짝 놀란대요. 당신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포교회를 다니냐. 거기 승리한 자들만이 가는 교회가 아니냐. 밖에서는 그딴 소리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인상이 있어 보입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 설교에 가장 주종을 이루었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죠?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설교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절망이었습니다. 남들은 믿으면 된다는데 저는 안 돼서 고함 지른다는 소리를 25년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요 수삼년 동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위로 진흙탕에서 이렇게 코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눈은 나왔는데 코는 박혀 있어서 숨이 차서 아우성을 쳤는데 코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입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교회는 말이죠.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저기는 다르다. 다른 모든 집단하고 다 달랐습니다. 명분, 가식, 유용성 이런 것 아닌 걸로 모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아무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모일까? 왜 바보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서로 밤낮 싸우면서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를까?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말하자면 깨우치십니다. 예수가 누군가 봐라. 너희를 예수로 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정의와 평화는 정죄와 복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겸손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니라. 거기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지. 칼에 피 묻히고 정의와 평화는 도래하지 않는다.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걸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고 믿지는 일 견딜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끊임없이 세속성으로 우리를 위협하듯이 너 이기지 않으면 진다. 네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로 위협하듯이 교회의 위기는 늘 이 위협 아래 있습니다. 명분을 가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용성을 보이라. 세상과의 차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라 하는 유혹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늘 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힘으로 보여주고 싶고 명분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건 다 뭐와 안 맞느냐 하면 어디서 그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순교에서 다 모순이 됩니다. 순교는 지는 거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망하는 거거든요.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 망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존속되기 위하여 교회가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는 세상에서는 그 유지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려면 우리 눈에 완전하려면 뭘로 조건이 동원되느냐면 명분이 동원됩니다. 그 명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도덕성일 수 있고 종교성일 수도 있고 유용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남북 통일,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회, 한국 사회와 정치와 경제를 위한 기도회라는 명분을 자꾸 걸어서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의 존재가 세상에서 볼 때 쓸모 있다라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속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여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받고 있으면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된 진정한 정체성을 놓치고 있으면 세상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물론 지난번에도 IT 지진 때도 헌금했고 구호했고 수재의연금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고맙지만 무관심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어떤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 저는 겁을 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논평할 실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하면 결국 세상적, 기껏해야 윤리성에서 밖에는 또는 유용성에서 밖에는 교회를 평가할 잣대가 없습니다. 뭐 이제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니까 언론 매체에서 그래도 사회에서 제일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건 결국 교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말이 나오면 교회들이 마치 구제와 봉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 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신도 수를 갖고 있는가를 얘기하면 금방 우리도 신자 수를 늘리고 쓸모있는 교회가 되자는 대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자꾸 이렇게 높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굉장히 그 큰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참 한국 사회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막 공격하는 시대가 돼서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라 그랬습니다. 그냥 좋다 그런 게 아니고 거꾸로 말하는 사람으로 그 낙인이 찍혔는데 거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나와 관심이 다른 자, 나와 우선순위가 다른 자, 무엇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고집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려면 구원의 확신이 우선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이려면 도덕성이 우선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이려면 쓸모가 있어야 된다. 뭔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다르면 말이죠. 그거 하나가 전부인 것 같은 싸움까지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싸움도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까지 즐기십시오. 이 문제는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신앙상의 어떤 덕목들은 대단히 도덕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성은 다만 도덕이라는 가치 위에 서 있는 도덕성이 아니라 이런 도덕성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기독교 신앙에서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와 내용에서의 도덕성입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조건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요구 없이 살 때 세상에서 살 때 차별이 전부 철폐된 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도덕성입니다. 그 차이를 11절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 안에 구별이 될 수 없다 그겁니다. 인종차별이나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 가지고 갖지 못한 것 이런 것으로는 여기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책임 있는 증언이 뭐냐?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차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들을 쌓고 가는데 교회의 교회됨, 증언과 발언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지 일사불란해지고 수상한 겁니다. 그런 거는 보통 보면 이단들이 훨씬 일사불란하게 획일화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근거와 본질을 삼으면 자기네끼리만 모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이단들을 보십시오. 훨씬 획일성이 강하고 헌신이 더 두드러집니다. 만족하고.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됨이 인간적인 차별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인간적인 차별이 남아있는 데 비해서 이단들은 인간적인 차별을 없애는 획일성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가 무슨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았다든가 하는 예수 이외의 조건을 가지면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사라지고 그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세상적인 공통분모로 인해서 전부를 쌓아낼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게 정말 교회구나라는 것은 사람은 쌓아낼 수 없는 사람이 한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교회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교회는 진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역설이죠. 물론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져서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그런 모든 것을 쌓아앉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강으로 가는 그 중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누가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쫓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를 강요하고 하는 것으로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와 가진 차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큰 차이로 느끼는 도덕성, 유용성이 예수 안에서 이제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그 차이는 별거 아니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크게 느껴지시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본질과 중심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이와 불편 그리고 많은 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그 차이, 그 분쟁, 그 싸움, 그 갈등이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라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아는 사람이 언제나 다수여야 합니다. 이게 소수고 분쟁과 갈등이 다수면 교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획일화시키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만족시키는 그 기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주느냐 하는 데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나 또 특별히 후손들과 세상 앞에 저들은 도대체 왜 저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을까? 저 많은 불편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게 유지되고 있을까? 그리고 만족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느닷없는 데서 아멘을 요구했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이해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어떤 때는 저도 목사이면서도 에이 못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마 예수님도 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지 않으셨듯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 식으로 항복시키고 내 마음에 들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그 교회에, 교회가 얼마나 교회 다우냐를 판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보이는 교회들,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 만들어져 가는 교회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자기 역할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있는 한, 내가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한,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여러분의 직분을 이해하시는 최고의 기준입니다.